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엘림교회가 시작된 지 45년 되는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죠. 아마 워싱턴 전체 합쳐서 45년 되는 교회가 아마 한 10개 정도나 될까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엘림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정말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45주년 창립 기념 주일에 어떤 말씀, 물론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따라가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고,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거의 그 로마 직 바로 옆에지요. 소아시아, 전체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까지 이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랬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개척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문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3주밖에 안 됐었어요. 3주 동안 일꾼들이 확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고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으니까 떠났죠.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당시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그 믿음이 그 어린 그 성도들이 잘 견딜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 바울이 걱정이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걱정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핍박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많은 자들에게 믿음이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별 수고도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참 놀랍죠. 제가 지난주에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목요일 날 제가 이재인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날 그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그분들하고의 만남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제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고요. 여러분, 여기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제가 애난데르에서 그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페이트리아트 빌리지 아파트. 우리 저 김상기 집사님이랑 거기 다 살았었죠. 그런데 우리 박한철 집사님도 거기 살았고. 그런데 원래 민병한 목사님이 그 부부를, 그 가정을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주일날 저녁에.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재인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지, 아니 민병한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집에 있다가,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같은 애난데일이니까, 그럼 제가 일단 갈게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민민 목사님이 까먹고 잊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 뭐 한두 주 간 게 아니고 여러 번 갔는데 완전히 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한 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제가 그 성경 공부를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봤더니 굉장히 오래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6년 정도를 매주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부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부인은 100% 칠레 뿐이에요. 칠레. 그런데 어렸을 때 미국에 오셔서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둘 다 완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통역자로도 일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매주 가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가까워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칠레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3주를.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며느리가, 이 권사님 며느리가 저랑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열흘 계셨고, 저는 3주 있었는데, 첫 주를 저희랑 같이 갔었어요. 우리 그때 송장로님도 가셨었습니다. 제가 장로님 뵈면 그때 그게 생각이 나요. 송장로님도 같이 가셨고, 우리 박명옥 권사님 아들도 같이 가셨고,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그 자매가 저하고 한 4년 정도 이상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제가 뭐를 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는 스페니쉬권이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 자매가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줬어요. 얼마나 이게 영이 통하니까, 같은 그 믿음의 색깔이니까 너무 그 통역도 잘하고 또 제 설교를 너무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통역하고, 또 그분은 또 친척들도 좀 만나고 금방 돌아오셨고, 저는 두 주 있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 집에 갔는데, 저는 이 권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아들 부부 둘 만날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사람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것 같지? 다 그 집 식구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분들이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딸이 있고, 그래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우리 큰애보다 한 살 많고 딸은 동갑이었어요. 그 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안 본 지가 한 20년 됐어요. 20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서 그런지 엊그저께 헤어진 것 같아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놀랬던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하는 한 궁금증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다고 막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질 못하니까, 그런데 요번에 가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간다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넷이에요. 지금 33살인데 아이가 넷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백인 여자인데 믿음이 아주 좋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딸도 왔어요. 딸도 오고 또 제가 처음 본 그 부부의 제가 보지 못했던 그 밑으로 또 두 아들을 또 낳거든요. 큰애가 19살이고 둘째가 15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식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그 큰아들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아주 그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안 되는 그런 고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거의 부흥에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닌데 아니 오죽하면 제가 성경책을 갖고는 들어갔는데 가방은 갖고 들어갔는데 빼지도 않았어요. 네, 빼지도 않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저한테 그때 딱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잠깐 3주 다른 데는 에베소 같은 데는 한 2년 반을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데는 두 달, 뭐 1년 이렇게씩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석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좀 애틋했겠습니까? 이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데 또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참고해서 읽으세요. 왜 그냥 그때의 기록, 이거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핍박이 임합니다. 핍박이 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인 야손이라는 자가 대신 잡혀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애틋했겠습니까? 안타깝고 자기는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갔는데 하나님 보내신 가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 대신 남아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될 이 야손이라는 자는 잡혀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결과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뭐 우리가 잘 아는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나 믿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실행으로 옮겨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45주년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헌신을 했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도 또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 믿음의 역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셨던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나아갑니다. 가다가 이루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다 이루어진 거, 이게 맞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냥 확인되는 거지, 이건. 그런데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 안에, 믿음의 결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루어진 것을 그냥 본 사람들은요, 내 믿음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어져요. 즐거움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나의 믿음은 뭔가 지금 잘못됐던 거예요. 병들었든지 가짜 믿음이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라 이런 의미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는 10년, 20년 후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만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믿음이 체험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 없는데, 예,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이 찬송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보는 거 다 보이고 따라가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실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참 믿음 가진 자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특별히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가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 수가 줄고 그렇습니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적어서 그래요. 교회 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불신자 눈에 볼 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안에, 내 내면에서부터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나 나 깜빡하네요. 묵묵히 가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환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다 돌아갑니다.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런데 그 듣는다는 것이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은 의미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구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요, 그 저 설교들을 요새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루 종일 막 계속 듣는 분이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어요. 지금 무슨 우리가 중세시대에 여러분 카톨릭입니까? 예? 사제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주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 제가 얘기 안 하도 들어도 알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아주 제가 단언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없으면요 신앙생활 안 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그런지. 제가 1시 18분에 깼어요, 오늘. 1시 18분. 근데 잠이 안 오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듣는 거예요. 누워서. 언제까지 들었냐? 제가 마지막 시간 확인한 게 4시 38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제가 어떻게 성경 읽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죠. 지금도 2018년 8월 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뭐 바뀐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계속 말씀을 접하니까 제가 넘어졌다고도 금방 올라와요. 또 성경 읽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 읽는데 조금 찜찜했던 마음도 금방 사라지고. 왜?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들어서 지식으로 되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게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체험되어지고 역사하는 믿음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하면 이거 기억하세요. 믿음은 절대로 내 자랑거리가 돼서 안 돼요. 이건 자랑하는 순간 그건 믿음은 가짜로 확 바뀌어버려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거를 맡기는 거예요. 맞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러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렇죠? 내가 더 의지한다. 이걸 자랑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내가 돈이 모자라서 내가 돈을 껐어요. 내가 돈을 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나에게 돈을 구워줬어요. 그런데 내가 내가 이 사람한테 5만 불 빌렸다? 딴 사람, 나 이 사람한테 10만 불 빌렸어. 여러분, 그게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참 이상한 게요, 보세요. 이게 확실히 믿음을 자랑하는 게 가짜라는 게 뭐냐면, 그게 진짜 자랑거리면 불신자들한테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자랑거리면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한테 그 자랑합니까? 안 해요, 그런 거는 또. 왜? 불신자들은 그 무슨 소리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 사회에서는 그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안 해요. 하여튼 머리들은, 잔머리들은 잘 굴러, 그렇죠, 우리들.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여기서는 하면 안 돼. 믿음은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왜?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자랑하던 그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기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나 스스로가 나를 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참 진리 대신 가장 고상한 지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고 이게 다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캄보디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물질만 보낸다면 그건 선교 아니에요. 그건 선교 아닙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물질은요, 그 사람들의 육신을 만족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의지하게 돼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더 거지근성만 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등학교 우리 교회에서 그 건축을 조금 큰 액수를 보낼 때 이걸 보내야 될까 보내지 말아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내는 물질의 10배 기도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가는 거예요. 돈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헌금하시면서 성경헌금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했다고 이제 쓱 내 마음이 뿌듯하고 자부심 생기고 그거로 끝나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야. 그런 자랑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려고 선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그 원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돈 몇 푼 보낸다고 내가 나서서 내가 높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계산이 없어져요. 계산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어디 가서 뭐 먹는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정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거리감이 없이 하나 된 그런 가족들은요, 누가 계산할까 그런 거 막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아 이번에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오늘 할까 말까 이런 계산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진짜 가까운 가족들은 그래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아 내가 지금 좀 없는데 이번엔 지금 네가 내, 다음엔 내가 할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덜 가까울수록 그런 거 지켜야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그 사랑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거 기대하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대상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보편적인 부모의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부모는 죄인이니까 어떨 때는 안 줘야 될 것도 막 주고 내 욕심에 따라서 그런 게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희생과 수고가 포함된 사랑의 본을 보여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그 지역, 많은 지역에 구제나 선교나 아마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사랑하고 한두 번 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허리띠 쥐어짜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의 인내는 뭘 얘기합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가짜들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한두 번은 해요. 근데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지나치네. 속으로 다 계산되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합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다든지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우린 절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내가 못 느껴도 계세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절망합니까? 뭐 때문에 실망합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소망이 있는 자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인내 못해요. 한두 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그런 점 참 많죠. 잘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 팍 뒤집어 넣는데 한 10분만 더 참았으면 괜찮은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지금까지 인내했던 것 다 물거품 돼버리고 그런 적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죠. 물론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게 시작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해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에 있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에 있는 자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나타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고난을 인내하고 오히려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으로 가득 차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확신 가운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 전도, 구제. 여러분, 교회의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 됩니까? 말로 설득해서 안 돼요. 말로 물건 파는 건 쉬워요. 예. 저도 해봤거든요, 그거. 그런데, 사람의, 여러분, 전도는 그 내면의 영적인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속아서 교회까지는 올 수 있을지 몰라요. 뭐 밥 사주고 친절하게 하고 미안해서라도 올 수 있어요. 아마 얻어먹은 만큼만 올라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민교회 생활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방 얻어주고 학교 집어넣어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우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 봉사로 끝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큼 나와 주더라고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보내는 게 선교 아니라 그랬죠? 가서 봉사하는 게 선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가야 돼요. 우리 기도가 가야 돼요. 그러면 물질이나 육신 봉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얘기는 뭐냐면 바울과 그 전도팀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증인이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보면요,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여기에 아유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서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숫자가 적어서 안 돼 그런 것도 없어요. 재정이 없어서 안, 그것도 아니에요. 아, 나는 저 재주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만 회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저는 우리 열림교회 정말 하나님 옆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금요 기도회 하면서 4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 강단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엘림의 강단을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딴 소리 나오지 않도록, 사람 귀 즐겁게 하는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강단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에 다른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받은 복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우리 엘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이 우리 엘림교회를 오늘 45주년 기념일을,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엘림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차고 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